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갈라디아서로 모시겠는데요.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절 말씀부터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본문은 바울이 그의 서신 대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인사말이죠. 그래서 이 서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나잖아요. 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을 우리가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특별히 본문에서 은혜, 곧 카리스라는 말은 당시 헬라식의 인사법이었던 반면 평강, 이것은 이제 샬롬이라는 말이거든요. 샬롬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었어요. 구태여 이 은혜와 평강의 뭐 어떤 것이 앞으로 왔느냐, 평강이 앞으로 왔느냐, 뭐 은혜가 앞으로 왔느냐 이런 거 뭐 좀 따지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따져본다면 은혜가 먼저 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강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결코 올라갈 수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단지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겨우 이해하는 부분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신 너무도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희생 위에다 우리가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드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다른 것을 첨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찌릿찌릿한다고 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바칠 때마다 말문이 막히실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바치셨어요. 여러분은 자신을 바칠 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자신을 드림으로 여러분의 신분, 소유, 시간, 재능,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것이 되는 거니까요. 주님은 자기 몸을 드리셨으므로 더 이상 바칠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 자신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주는 나의 목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목자라고 말하는 것과 그 목자가 바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바로 저의 목자시며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은 저의 목자시며 저의 구세주십니다. 아멘.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게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저는 그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러한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런데 그 정확한 원문적 해석을 보면 내가 믿사오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믿는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 예, 주님, 저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주님은 바로 저의 목자이시며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죠? 아멘. 너무너무 좋아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겠죠? 그러므로 그 능력과 참됨을 증거해 주시는 복음의 현재적 가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을 건져주실 겁니다. 어떠한 곳에 어느 지경에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은 더러워요, 추잡해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표현 안 쓰세요. 여러분 염려 애들 시기에 농담해볼까요? 붙들어 매세요. 절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지 더럽네, 추저분하네, 너 왜 그랬니? 그러지 않아요. 주님 저 건져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능력과 참됨을 증거해주는 복음의 현재적 가치, 이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도록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죠. 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지 아니하면 집니다. 믿지 아니하면 남의 것이 됩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들을 술로부터, 마약으로부터, 성적인 범죄로부터, 각종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여러분을 능히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상황에 빠진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한 것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은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도록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건지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셨어요. 여러분이 건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지만 그것은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살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건지기 위하셨고 또 건지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건짐을 받으리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아멘! 이러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이 아니겠어요? 참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자, 5절 보실까요?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문제를 좀 다루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오늘 뭐 아침에 일어나셨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실 때까지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셨는지요?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어떠한 감사를 하셨어요? 모르겠네요. 어쩌면 여러분은 오늘 밖에서 뭐 비도 맞았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좋건 싫건 간에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본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그 건강에 대해서도 감사드려야 합니다. 만일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중한 병으로 앓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속히 그 병에서 여러분이 깨끗이 나옴을 입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루하루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남달리 새로운 의미를 더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항상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저의 구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 앞에 나아가는 그 있잖아요. 영광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임재하시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 내 안에 올라오는 평강, 평화, 엉켰던 문제들의 해결됨, 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는 노래와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저는 반대합니다. 특별히 안티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할 말들을 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그들이 반대하고 그들이 함부로 다루는 그 주님이 바로 저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 욕 돌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피스컵. 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도록 우리가 더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그 주님이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무슨 글이라든가 뭐 각가지를 통해서 이 안티크리스찬들의 표현 방식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누를 끼치는, 영광에 누를 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강력하게 좀 나서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여러분 세세토록이라는 표현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올려야 될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무난 인사가 끝나게 되는데요. 비록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사말에 대해서 다소 딱딱하고 격식을 잘 갖춘 공식적인 것으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서신의 본론으로 그의 어떤 언급의 순차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격식을 갖춘 차가운 인사말이 끝나고 뜨거운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네요. 아마도 이 글을 쓸 때 바울의 그 영적 상태 그냥 일반적으로 어땠을까요? 상당히 흥분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복음을 무력화시키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무리들에 대해서 의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조차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바울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이 감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구부러지고 색깔 변색되어지고 말이에요. 이래니까 이 바울이 참을 수 있었겠어요? 자,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느껴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복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의 사실이고 둘째는 그 사실에 대한 해석입니다. 복음의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육체의 부활이거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것은 변경될 수 없는 복음의 역사적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들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을 전파할 수 없을 겁니다. 복음의 두 번째 측면은 이런 사실들에 대한 해석인데요. 그런데 이 사실들은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하여 바울은 복음의 사실들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방까지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사실 자체를 가지고 시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을 본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많은 증인들이 있을 때에는 복음의 사실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 사실들의 해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간교하여 바울 형제가 여러분들에게로 왔었나요? 왔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요.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개종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알고 우리도 전체 신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유대인 중에 아마 이렇게 응수를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거 참 놀랐군요. 바울 형제는 비교적 틀림이 없었지만 충분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했군요.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그건 바울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이단 사설들 가운데 하나이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에다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믿기보다는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믿음에다 다른 신들을 첨가하는 것이죠. 모든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빌립보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 것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산헤드린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는 그 사도들에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든 행위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복음은 모든 행위를 배제합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참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죠.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여기서 변하려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스트레포란 그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표현은 아주 강력한 것으로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라는 구절에서 누가가 사용한 것이 있는데요. 뭐라 그럴까, 야고보서 4장 9절에서도 웃음을 애통으로 바꿀지어다 라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야고보도 이러한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시도는 복음을 그 실제와 정반대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1장 8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본문의 어조는 아주 강력합니다. 바울은 천사들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엄한 책만으로 물리쳐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만일 천사가 제 앞에 지금 나타나가지고, 물론 좋다. 좋지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좀 다른 것을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다거나, 지금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기 성경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매기 성경 강의를 증거하는 우리 김성근 목사의 그 말씀보다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것, 즉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소리를 치셔야 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당장 나가라. 아무리 네가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나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죄송하지만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이거 정말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걸 믿어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른 복음을 말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활동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 교회에서 교양 강좌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눈에 혹 천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그 사자들도 의의 심판자들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바울의 말을 좀 들어보지요. 9절 말씀인데,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아주 강력한 어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강하고 심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복음은 이 모든 행위를 배제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참고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큼 착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건데요.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수양사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는 것을 선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 가운데서 뭐 이렇게 돌을 좀 닦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계층의 사람들은 불경건한 자들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려는 겁니다. 인간의 의인은 하나님 보기에 누더기 옷과 같습니다. 더럽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에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손 꽁꽁 묶여있고 발 꽁꽁 묶여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은혜가 살리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법칙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